몇 년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참 보기 안타까운 사진을 한 장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무슨 사진이 보이십니까? 네, 무슨 교회라는 글자도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교회 건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첨탑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럼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이 불교의 상징, 불교 절을 상징하는 이 만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2012년도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에 첨부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십자가 대신 만, 교회가 사찰로 바뀌었네,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있었던 한 교회가 사찰로 바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기사에 소개되기로 서울시에 그렇게 사찰로 바뀐 교회가 무려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무려 300개의 교회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이 관리금을 잘 이렇게 갚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뒤에 조계종에 한 포교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교회로 쓰던 건물이라서 천장도 높고 그리고 구조도 넓어서 뭐 크게 개조할 필요 없어서 첨탑까지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기사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었냐면은 교회가 그냥 사찰로 넘어간 것도 바뀐 것도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십자가가 그렇게 꺾여서 저렇게 조롱당한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첨탑 위에 이 만자 구조물은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기존에 있던 십자가에다가 두께와 넓이가 똑같은 색칠을 칠해가지고 철빔 4개를 갖다가 탁탁탁 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 읽으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참지 못한 참담함과 속상함이 그냥 가슴을 그냥 콕 내려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왜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우리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십자가를 그냥 빼앗긴 듯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모습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곧 죽어도 포기할 수 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오늘날의 교회, 영권을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긴 듯한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백만인 구령운동이니 평양 대부흥이니 하면서 부흥의 물결이 일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도 1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함께 집회로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날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로 변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암흑 그리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후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마저도 다 파괴되어지면서 유다 백성의 입술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왕들도 여러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조롱을 당하고 있고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 노역의 고통을 겪으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이 쓸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더니 평생 바벨론 궁정에서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제공받고 있지만 10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화려한 궁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제사장의 후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겨서 더 이상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이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요즘 우리가 만나먹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로 대언하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야 그제야 끝이 난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후대에서 이렇게 별명을 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습지요. 아까 이 말씀들을 나누고 다시 한번 이 별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잡혀있는 신세, 포로 신세, 근데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후대에 있어서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복에 관하여 선포되는 에스겔의 모든 약속들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필 수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민족은 죽은 상태였고 그 패배의식이 가득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클리어했습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제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잠깐 느낄 수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에스겔이 살던 시대와 연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만큼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고 공허함 그 자체였고 빛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우리 창세기 1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흑암이 있고 똑같이 혼돈하고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창조의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돈, 공허, 어둠.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깜깜하니까 작은 빛이 흑암 가운데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엑소르게는 절망 중에 있었지만 소망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 전이 성전이 불타는 것을 포로 생활 10년 만에 지켜보아야 했지만은 우리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살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우리를 생각해서 당연히 회복시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형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큰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는 절망 중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만 할몰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도 그리고 십자가가 만자로 변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속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럽혀버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얼마나 외롭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외로웠던 싸움에 이제 우리도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23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에스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은 주님의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을 때 맑은 물로 흩뿌려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고장난 것, 고쳐 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영과 새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딱딱하고 경직되고 굳어버린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와 메시지를 전혀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이 굳은 마음에 정말 부어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